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미한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서울을 방문한 비건 특별대표는 기자들에게 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내년 초 미국의 민간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도주의 단체들은 엄격한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에 대한 합법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 중에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2차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최근 수차례 전화로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두 나라가 내년 3월 1일까지 합의를 문서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오늘 무역 문제와 관련해 차관급 인사들이 전화 통화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어제 타이완 주변 영공과 해역에 6개월여 만에 군용기와 함정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전략폭격기와 수송기, 수호위 전투기 등 중국인민해방국 소속 군용기가 어제 중국 광둥성 후이양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타이완 남부 바시 해협을 비행한 뒤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함정 두 척이 타이완 동남부 해안 방공식별구역 밖에서 항해하는 것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와 함정이 이날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군의 움직임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훈련을 벌인 것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모두 5천여 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필리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마약 단속국은 어제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9개월 동안 5,05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11만 5천여 차례 단속을 벌여 마약 용의자 16만 4천 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는 정치인과 공무원 5천여 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 1만 2천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총기 개조 부품 범프스탁 사용을 내년 3월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1일 관보에 게재된 뒤 90일 뒤인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범프스탁을 부착한 총기는 불법 무기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됩니다. 미 법무부는 범프스탁을 부착한 총기 소지자는 주류 담배 화기류 단속국에 자진 제출하거나 스스로 없애고 파기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사고에서도 범인은 범프스탁을 부착한 반자동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이 중국에서 억류된 캐나다인이 모두 3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캐나다 내셔널 포스트 신문은 오늘 지난 10일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블릭 씨와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중국에서 억류된 데 이어 최근 또 다른 캐나다인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외교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추가로 억류된 캐나다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이번에 억류된 캐나다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관이나 사업가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북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비핵화 이후 대북 제재 완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방당국이 내년 봄 북한과 공동으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을 막기 위한 활동을 늘렸다면서 제재 회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들과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지원하고 가능케 하는 자들이 대북 제재 체제에 의해 금지된 제재 회피 행위를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도 더 들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미국 등의 불법 환적 감시와 단속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유류 환적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세 척의 선박이 제거됐다며 몇몇 다른 선박들도 곧 제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0월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긴 선박 세 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는 제재 선박에 대해 등록 취소와 입항 금지, 자산 동결은 물론 선박의 소유와 운용, 대여, 선급, 인증, 보험 제공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불법 환적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기법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근과 전 세계에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나라들과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들 나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같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은 항공기와 함정을 파견해왔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관찰과 감시 활동 또한 늘렸다면서 이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북한 선박에 옮겨 싣는 행위를 발견하고 저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더욱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해운업 관련 민간 부문뿐 아니라 영내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NBC 방송은 지난 15일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유류 환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등 8개 나라의 감시에도 환적 횟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 태평양 사령부의 비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한 군함과 정찰기를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이나 타국 경위에서 환적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근과 전 세계에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만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북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비핵화 이후 대북 제재 완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빨리 비핵화할수록 제재도 빨리 해제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world remains united in enforcing and implementing United Nations sanctions until the final.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의 제재 압박을 거듭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세계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BD까지 유엔 결의를 집행하고 이행하는데 여전히 단합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에 관한 입장을 매우 명확히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President Trump himself has been very clear on this. President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sanctions relief will follow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에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빨리 비핵화할수록 제재도 빨리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미북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Communication is ongoing. Yes. And so as far as the status of what is going on right now, I would say our goal remains the same. And that is to
현재 상황에 관한 한 미국의 목표는 그대로라면서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차원의 비핵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at that summit in Singapo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hey made the first leader level United Stat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mmitment on denuclearization.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면서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고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단어들을 나누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이번 방안은 미한 공조 강화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고 북한의 FFBD라는 공통된 목표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very much focused on strengthening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coordination.
이어 비건 대표는 방한 중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한국 측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며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미한 워킹그룹 공동의장으로서 워킹그룹의 2차 회의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이를 더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여기에는 남북협력사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방한 중 판문점에 들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추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한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최근 미한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불발된 것이 비핵화 대화를 약화시킬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Talks are ongoing and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relationship that really is a linchpin of
이어 미한 관계는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며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핵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 미국과 북한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북한에게 무기 시스템 개발 시간을 주는 것이며 북한은 경제적 혜택을 절대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긍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미북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북한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Well, you always have to worry that during a stalemate, the North Koreans can do more development of their missile systems without testing them and their nuclear.
와일더 전 보좌관인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대화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 북한이 실험 없이도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과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며 느긋한 모습을 보였고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과 고위급 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가 지연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북한에게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i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It continues to produce more missiles.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없이도 여전히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에게 시간적 여유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그저 북한을 기다려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게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의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과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전술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너무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협상 지렛대를 약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s a negotiating tactic, it's important not to let the other side think that you are in a hurry.
와일더 전 보좌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조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미 행정부의 대화 노선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또다시 방문하는 등 행정부 내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of course, Steve Beacon, I think, is having another round of the working talks with the South Koreans, yep. Which shows activity by the administration. So I would not interpret the president's remarks.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현 대화 국면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이익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국 일본 담당관으로 근무한 민타로 오바씨입니다.
North Korea also has something to gain from the current status quo. You know, it has been able to secure summits with the major powers and major leaders. It has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는 상황만으로도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 없이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기회와 중국 등의 외교 지원을 얻었고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을 약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 장기화는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손실로 꼽았습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would be offering up to the North Koreans if things move forward. So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서방의 투자와 중국, 한국의 경제 지원이 결합돼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길로만 들어선다면 이와 관련한 수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시간을 끌수록 북한 주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와 인권 유린 중단이라는 올바른 전략적 결정에 나서야 북한 주민들도 밝은 미래를 가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The people in the north have a chance to have a brighter future if Kim Jong-un makes the right strategic decision, the right strategic choice, which of course is to denuclearize and end its human rights abuses. And so, you know, the longer he continues,
맥스웰 연구원은 지금의 답보 상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발에 나섰던 오래된 각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향후 긍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미북 간 불만이 고조되면 지난해와 같은 미북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게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외교협회가 내년에 미국이 직면할 주요 국제 안보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 CFR이 전현직 미국 관리 500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뒤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미국의 주요 국제안보 위협 9가지 중 하나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들었습니다. 교착 상태인 미북 협상이 결렬된다면 한반도 상황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18일 CFR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보고서의 이 같은 전망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we are headed back to a crisis moment. And it may be a resumption of fire and fury. It may be out of frustration, an effort to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it can't continue to do what it's doing. So we get the bloody nose scenario.
블링큰 전 부장관은 그러면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런 위기 상황은 화염과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미국 정부가 북한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며 코피 전략을 펼칠 수도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이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은 약화됐는데 북한한테 얻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김정은의 운신의 폭은 매우 커졌다면서 2019년 미북 관계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한 마이클 댐시 전 국가정보국장 대행은 미국이 압박을 높일 수 있으며 북한도 강수를 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 등을 양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내년 봄이나 여름 초까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북한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As another test, because I think they know that that is a red line, but I could see them threatening to proliferate some of their weapons. They have ready customers internationally. I could see them launching a cyber attack.
북한은 무기 실험이 넘으면 안 되는 금지선인 줄 알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의 무기를 확산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하고 한국을 압박해 미국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외교협회의 폴 스테어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A meeting with Kim Jong-un in January or February, one has to wonder what exactly that they can agree to because we are demanding a certain level of transparency and commitment on them.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월이나 2월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맺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의 CFR은 내년에 미국이 직면할 주요 국제 안보 위협들로 미국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 이란과의 무력 분쟁, 남중국 해상의 군사적 대치 등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두 달 넘게 중단된 가운데 내년 초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의 협상 답보 상태가 계속되느냐,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느냐가 신년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왜 관심을 모으는 건가요?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관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내년 한 해 협상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매년 1월 1일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는 신년사를 통해 전년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해 국내 정책과 남북관계, 대외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미 신년사를 준비하고 있겠군요.
예, 북한은 지금 연말 총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당과 정부, 군부 책임자들이 올 한 해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과 새해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해 보고합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 등을 통해 파악한 현황과 참모들의 조언 등을 종합해서 신년사에 담을 내용을 확정합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 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강하게 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열린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계기가 되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전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부진한 데다 최근에는 아예 두 달 넘게 양측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할지 여부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스타일을 감안하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보면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현재의 기류가 김 위원장이 직접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장시간 만난 뒤에 조성된 것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의 판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북한은 지난달 초와 이달 16일 두 차례 외무성 산하 미국 연구소 간부 명예의 이름을 담화를 통해서 병진 노선 복귀와 핵개발 재개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제재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주목되는 건 일본 내 친북단체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오늘자 보도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했다며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어렵게 시작된 미국과의 협상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돌파구를 제안하지도 않고 판을 깨지도 않는다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밝힌다는 걸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두르지 않겠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시간 싸움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면 내년 초로 잠정 예정된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예,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이나 실무 수준의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북 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등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비핵화 노선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은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또 다른 신호이자 초조한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열리겠지만 미북 간 간극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를 재확인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또 다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nother indication of the stalemate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North Korea.
세이머 전 조정관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소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얻지 못해 조바심을 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추가 조치에 앞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외무성의 이번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밝힌 입장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two entirely contradictory statements by President Trump and then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hereas Trump is trying to
북한이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은 서두를 것이 없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할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과 잘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반발한 이번 북한 담화 내용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There should be no surprises on the part of North Korea. I mean, the president has made it clear from the beginning that sanctions will be in place until we have, you know, complete denuclearization. So
애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온 만큼 북한인 미국의 제재 조치에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제재에 반발하는 것은 일부 국가들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I think the reason that the North Koreans are talking this way is because the Chinese, Russians and others are not continuing to put the kind of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they did before.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전과 같은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는 데다 한국 역시 너무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나설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고 믿게 된 건 이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에 따라서 미국은 다시 한번 국제사회와 최대 압박 공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행하고 있음을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보여주는데 이번 담화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use this statement by the North Koreans to demonstrate to the South Koreans, the Chinese and others that the South Korea that the North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금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나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다시 모여 대북 압박을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도 그 후에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는 게 이들 전직 관리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확신할 수 없지만 미북 지도자가 원하고 있는 만큼 내년 1분기 안에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ill have another summit since both of the leaders want it. Where it will be and when exactly, I don't know, but I think it probably will take place.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사람이 미 행정부 내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추가 정상회담을 원하는 만큼 만남은 성사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양측 이견이 너무 커 2차 정상회담이 미북 간 간극을 줄이는 비핵화 진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 당국이 내년 봄 북한과 공동으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직접 만나 협상하기 위해 북한군과 서신과 서류를 주고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봄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실현 가능하다고 국방부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밝혔습니다. DPAA의 리터커 공보관은 18일 국방부가 당초 희망했던 대로 내년 봄 북한에서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터커 공보관은 또 DPAA 대표들과 북한 인민군 관계자들 간 소통이 서신과 서류 교환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DPAA는 북한에서 발굴 작업 재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직접 만나 협상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굴 작업 재개에 관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면 협상을 하기 위해 북한군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은 전문적이라고 묘사할 수 있고 아울러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약속에 따라 합동 발굴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북한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가 담긴 55상자를 미국에 전달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방부는 2018 회계연도에 유해 감식을 통해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군 3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미군 유해 중 두 구의 신원이 확인된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평가 자료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 과거 전쟁들에서 실종된 미군 20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 2차 대전 참전 미군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이 37명, 베트남전쟁 참전 미군이 1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DPAA는 송환된 미군 유해 감식 작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에 신원이 확인된 37명의 한국전쟁 실존 미군들 가운데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지난 7월 27일에 송환한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 가운데 두 구의 신원이 확인된 것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송환한 미군 55구의 유해는 8월 1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곧바로 정밀 감식 작업을 위해 DPAA로 옮겨졌습니다. DPAA는 이번에 발표한 평가 자료에서 신원이 확인된 미군의 이름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DPAA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송환한 55구의 미군 유해 가운데 찰스 맥다니엘 상사와 윌리엄 존스 일병의 신원이 지난 9월 13일 확인됐습니다. 맥다니엘 상사는 1950년 11월 26일 북한 운산에서 중국 인민지원군과의 전투 중에 실종됐고 존스 일병은 1950년 11월 2일 북한에서 중국 인민지원군과 교전 중 실종됐습니다. 한편 DPAA는 17일 발표한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가 7,67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300명의 유해는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14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의원들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은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라면서 내년에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내 인권 모임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최종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s in the world of any country. I think to the extent there is more visibility and more.
쿤스 의원은 18일 의회에서 VOA 기자를 만나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기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은 과거에도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지속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 지도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held events, hearings in the past around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We will continue to do so. It's a critical part of American leadership.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비핵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면서 내년에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나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김정은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Not in this Congress. Next year we'll talk about it. Until he demonstrates that, until I see him actually take some positive steps, I don't believe him.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과 협상에서 어떠한 것도 제외할 수 없다면서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상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하면 할수록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I don't think he'd take anything off the table. But remember what we're trying to do with North Korea. So the more things you add in to begin with.
의원들은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의회 차원의 더 강한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정과 학교에는 이 같은 인권 유린을 북한의 각급 지방기관들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8일 발표한 시작부터 거부된 북한 지방 단위의 인권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거부 정책과 관행들을 묘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평양이 아닌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억압과 통제를 받는지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정화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가족, 학교, 회사별로 탄압을 감시, 통제, 탄압을 어떻게 겪는지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헌법 등 법률의 인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김씨 정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인권 거부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생 동안 정권 중심의 선전을 경험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불러주는 자장가가 최고 지도자에 관한 내용일 정도라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각급 학교의 교과 과목에도 최고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 개인보다는 최고 지도자와 당을 우선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배정에서도 고용의 자유는 국가의 노동 수요를 근거로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정책이 북한 일반 주민들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며 개인의 자유는 당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주민 감시 조직인 인민반을 통해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총화를 통해 사상적인 충성심이나 직장 내 목표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도록 강요당한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정권 유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주민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을 탄압합니다.
또 북한의 각급 지방기관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자행되는 인권 거부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보안성 산하의 지방경찰과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뿐만 아니라 법원과 수용소 체제 등이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측면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북한이 국제인권기재에 참여하고 관련 법률기구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방 수준의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인권이 어떻게 탄압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뭐 북한에서 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또한 나중에 개발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슈들을 정말로 잘 파악하고 잘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반도에 무슨 대규모의 변화가 와가지고 또 북한을 개혁과 개방을 시켜야 하려면은 또한 이러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에 관해 교육을 하는데도 이 같은 정보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두 개 인도주의 기관의 대북 반입 물품에 대한 제재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인도주의 활동이 진행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유예 허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북 의료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에 허가된 북한 반입 물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막대한 양의 건설 자재들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유진벨 재단의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대북제재 유예 요청 허가 서류를 살펴보면 환자 병동 항목에 총 111개 품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품목 리스트에는 창문 200개와 실내용문 50개, 빗물 바지 통 200개 등 제법 크기가 있는 물품부터 작은 못과 나사 등 전체적으로 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자재들이 쉽게 발견돼 병동 건립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난방과 관련한 각종 자재들도 포함돼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열악한 연료 사정을 감안한 듯 조개탄을 사용하는 난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BOA가 별도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건설 자재들은 한국의 SY 빌드를 비롯해 경기도 오산시 소재 철물점과 조명회사 등에서 조달되며 전체 액수는 약 38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BOA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유진벨 재단에 허가된 물품 목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 병동 외에도 환자 치료와 대표단 장비 등 모두 3개 항목에 허가된 277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이들 물품의 총액은 약 300만 달러였습니다. 이번 목록에 포함된 물품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첨부돼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호 요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됐습니다. 예를 들어 6리터짜리 자동차 엔진오일 30병과 20리터짜리 30병, 윤활유 40병 등이 구호 요원들의 차량에 필요한 물품으로 포함됐고 한국산 라면 제품들과 일회용 커피 필터 등 식품들까지 미리 허가를 받은 제품들로 확인됐습니다. 유진벨 재단보다 약 한 달 앞서 제재 유예를 받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서류에서도 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물품들의 종류와 수량 등으로 볼 때 북한 전역에 백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유니세프가 대북 반입을 예고한 백신 저온 유지 장비는 대당 가격이 약 2,500달러로 총 782대가 주문됐으며 작은 단위 행정구역의 병원에 설치된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태양열 직접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전력난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냉동 트럭 한 대와 엑스레이 장비 두 대, 그 외 실험실과 수술실 운영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도 구매처와 각 제품의 특성과 함께 목록으로 제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유진벨과 유니세프의 승인 서류들은 전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이 비슷합니다. 다만 유진벨이 구호 요원들이 사용할 작은 생필품까지 포함시켰다면 유니세프는 이를 생략한 채 전체적으로 규모가 있거나 실제 치료와 연관된 제품만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니세프는 허가된 물품이 출발할 항구와 도착하게 될 항구를 명시하고 이들 물품들에 대해 유니세프 직원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란 설명을 달았지만 유진벨은 어떤 방식으로 운송하게 될지 등 세부 계획은 담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진벨이 별도의 서류를 접수했을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적어도 대북제재위원회에 공개된 서류와 BOA가 입수한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북지원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와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물품 목록과 함께 해당 물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한 밝혀야 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 관련 재판이 일본 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담당 변호사가 BOA에 밝혔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와 변호인단이 피해자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북한에 보낼 공시송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확인한 겁니다. 김영관 기자가 도쿄에서 이 사건을 맡은 와세다 대학 공익법률사무소 소속 시라키 아츠시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제1북송사업 피해자 5명의 소송을 아무 보수도 없이 자원해서 돕고 계십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휴먼라이츠 워치의 일본 사무소 대표인 도이 가나의 변호사 때문입니다. 도이 변호사는 과거 법률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인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과거 일본인 납치 문제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이 대표를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옛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와 비슷한 곳에 일본 정부까지 가담해 제1 한인들의 북송을 도왔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대인 북한 정부의 대응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생각났습니다. 이 단체에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이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구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연합회가 2015년 1월에 구체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안이 지독한 인권침해란 인식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결과를 발표했을 때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철저한 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와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뒤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일본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기초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추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조차 대부분 북한의 인권 문제 하면 납치 문제밖에 모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선 계몽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겁니다.
미국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통해 영감을 얻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을 통해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김동식 목사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가족이 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북한 정부가 김 목사 유족에게 3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많은 사람이 북송사업 피해자 문제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에이코 가와사키 씨 등 5명의 이름으로 도쿄지방재판소에 5억 엔, 당시 환율로 미화 42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뒤 진전이 없다가 지난달에 재판소의 연락으로 변호인단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재판소도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식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변호인단과 협의하길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민사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본과 공식 수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을 하나의 법인처럼 상대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전례가 일본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방식을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 건가요?
송달
방식과 피고 이름, 주소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공시 송달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소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장이 접수됐다고 알리고 외국의 경우 6주가 지나면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이면 재판소가 게시판을 통해 북한 정부 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언제 몇 시까지 출두하라는 호출장이 게시가 될 겁니다. 우리는 북한 대표단이 재판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서로 입증하며 다투길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전례를 보면 북한 정부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큰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고가 오도しませんので, こちらが全て
저희도 북한 정부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럴 경우 궐석 재판이 열리고 원고인 저희가 북송 사업과 인권 침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재판부가 인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5억 엔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金額については非常に議論をしました。
변호사들 간의 액수에 관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였다면 10억 엔을 청구해도 모자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인생 자체를 북한 정부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세상이 주목할 수 있도록 1인당 1억 엔으로 해서 모두 5억 엔을 청구한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세계 보편적 원칙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가 이 대열에 동참할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납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은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북한에 자진해서 갔기 때문에 납치와 직접 결부시키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형법 226조에 소재국 외 이송 목적으로 약취 및 유괴란 조항이 있습니다. 약취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가는 것이고 유괴는 속여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 5명은 각각 20세와 17세, 14세, 11세, 3세라는 어린 나이에 속아서 사실상 유괴돼 북한으로 갔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북송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해자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사죄하고 청산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북한 정권이 귀국 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변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본인 납치와 동등하게 취급해 북한 정부의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 소송을 통해 북한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싶으신지요?
북한 정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처참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을 단지 인권운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승소해서 북한 정권의 재산을 압류하고 인생을 빼앗긴 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울 겁니다. 특히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에 대응할 겁니다. 북한 정부가 이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일본 법원에 나와서 반론을 제기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5명이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시라키 아츠시 담당 선임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진행 과정과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